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어떤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나름대로 의식을 거치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그런 형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 활동, 어떤 신앙의 활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외적인 모습도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크리스찬의 삶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뼈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점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기 때문에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은 너무나 모든 사람이 아, 나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일반화시켜서 별로 그 뜻이 그 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네, anointed one이라는 말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기름 부었다. 이런 의미가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건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특별히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면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음 받아서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사명을 성취하는 자들로 그들을 삼았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런 측면에서 택함을 받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게 메시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목적과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뭡니까?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 그들의 죄에서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라는 의미가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이라 인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 인간입니다. 그 때문에 구원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자는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자가 인간이 된다면 그는 구원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구원자 되신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타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요한 1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체를 입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자 하나님임을 그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그것도 인간처럼 보였다 이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자꾸만 사람들이 인간화시키는지 아세요?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데서 예전에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인간 예수를 찾아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사생자라는 엉뚱한 이런 말을 하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측면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파헤칩니다. 그럼 뭐 이런 고고학적인 뭐 이런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이다. 물론 지극히 인간이셨죠. 100%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만 전락시킵니다. 인간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만 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하는 예수님을 보는 그런 어떤 관입니다. 뷰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라는 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고 인간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그냥 다른 세상에 있는 종교랑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의 토대가 무너집니다. 그럼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은 보통 성자나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입니다. 100%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결합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예수님에 대한 신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은 주로 받았으니, 주님. 이 주로 받았다, 로드를 받았다. 이 로드라는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의 큐리어스라는 말입니다. 이 큐리어스라는 말은, 영어 이 주라는 말은 사실 구약성경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에서 이 주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 자음만으로 할 때는 야훼라고 그러죠.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호를 읽을 때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야훼라는 말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이게 불편합니다.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야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호의 이름을 딱 읽다가 그 부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하고 그냥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주님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주로 받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부 하나님의 그 신성과 신적인 존재와 신성의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이 있고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구약성의 성부 하나님과 같이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시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십니까? 인간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믿는다면 신앙생활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든 삶이나 활동은 그냥 하나의 인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활동으로 끝났다가 시작했다가 인간적인 활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거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참 구원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로라는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주라고 실질적으로 만인 앞에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무릎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영생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시작점이 확실히 여러분 출발점이 영적 출발점이 여기서 분명히 확고부동하게 여러분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으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삶 여러분 이 행한다는 거 걷는다는 말도 되고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하는 영어로 보면 워킹이라고 했어요. 걷는다. 원어적인 의미죠. 우리들의 삶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사실 우리의 삶이 행하는 이 삶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그 안에서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 바깥에서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합니다. 우리의 행함의 출처는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수 안에서 우리의 행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벗어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을 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연합된다는 게 뭐예요? 내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매번마다 우리가 할 때마다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한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진정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떤 특정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 모든 삶이 그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시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 바깥에서 행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 바깥에서 예수님 바깥에서 참 생명 바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분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북돋고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을 주로 받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식물에 비유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고 합니다. 그 어디서 뿌리를 박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여러분 식물을 심어 보셨습니까? 식물을 심어 봤을 때 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다 보면 뿌리가 말라진다든지 뿌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햇빛에 말라져가지고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뿌리가 조금 생기다가 뿌리가 없게 되면 그 식물은 죽어버립니다. 햇빛에 탄다든지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경우에 뭘까요? 새 생명, 영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전했던 말씀 마가복음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 생명의 삶에 나와 있던 내용이었죠. 이 씨를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리는 그리고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짝밭에 가시떨기 나무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근데 특징이 거기 열거되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거기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씨는 어떻게 되면 결실한다고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 세 부류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는 결실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4장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신앙생활의 시작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 믿고 시인하는 자는 뿌리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생명력이 있는 뿌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물이나 어떤 나무가 있는데 겉은 화려한데 뿌리가 없어요. 나무 중에서 뿌리 없는 나무 보셨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다 죽어버립니다. 어떤 종류의 식물이나 나무나 생태계에 있어서 이 식물에 있어서 뿌리가 없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시작,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그 안에 뿌리,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라고 생각하면 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뿌리가 쭉 그 물가에서 쭉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뿌리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이 식물이나 나무를 보면 잘 알겠지만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예화라기보다는 이 아리조나에 가보면 세과로 내셔널 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세과로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세과로라는 것은 이 아리조나에 서식하는 그런 사막의 선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막의 선인장이 여러분도 여기 캘리포니아 지나다 사막 같은 데 보면 조그만 것들이 있지만 이 세과로 있는 국립공원에 있는 이 선인장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세과로 국립공원에 있는 선인장의 다는 아니지만 그 깊이 내려가는 그 뿌리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은 10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이상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막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선인장의 뿌리가 100m 이상까지 내려간다. 대단한 거예요.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건조기에서 그런 데서 서식하고 있는 사막의 선인장이 100m 이상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온을 찾기 위해서. 땅 깊이 있는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거죠. 뿌리 깊은 선인장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거나 흔들림이 없이 그곳에서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해줄 거예요? 뿌리가 박혀야만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박힐 때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상태에 놓여있다 해도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뿌리 박힌,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유혹이나 확고부동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움을 입어 뿌리를 박으면 이제 뭐가 될까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지어진다는 거예요. 지어진다.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이 세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정말로 있다라면 이제 성장해야 돼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동식물들이 다 그렇고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신앙의 뿌리가 있다면 생명력의 뿌리가 우리에게 움트고 있다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움을 입고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입어서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 계속적인 성장 왜 이렇게 세움을 입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움을 입는다? 뿌리를 박는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수동태야다. 수동태. 헬라어로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박힌다는 말도 뿌리를 박힌다는 말도 having been firmly rooted. having been firmly rooted. roo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세움을 잇는다는 것도 being built라고 되어 있습니다. being built in him. 여러분 이것이 NSB 영어성경 직역을 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동적인 의미 사실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것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가 서지는 게 아니라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움을 입어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이 놀라운 이 성장의 역할을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성장의 목표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움을 받은 자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정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움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머리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를 박힌 새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요 변화요 성장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움을 입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움을 입게 되면은 이 세움을 입는다는 말이 그 다음에 말과 연결이 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거. 왜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합니까? 흔들림이 없이 아무런 유혹이 없이 꿋꿋한 신앙 견고한 신앙이 바로 관건이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의 바른 해석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서서 믿음으로 확고부동한 확고한 신앙을 갖추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성경에 보면 NSB 영어성경에서는 established in your faith 너의 믿음으로 확립한다 너의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확고히 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성경의 NIV는 strengthen in your faith 믿음으로 견고케 되어지고 힘을 받는다 강해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본래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된다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확립 우리의 믿음이 확립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성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한 확립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 믿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단계별로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뿌리를 박아서 생명이 움톡고 자라고 성장하고 세움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굳게 서 있는 어떤 유혹이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흔들림이 없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서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굳게 서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만 그렇게 됩니까? 이 믿음으로 굳게 되어 있지만 이 믿음으로 굳게 된 그 근원이 그 앞에 나와 있죠.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살고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듣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이 교훈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세요. As you are taught, as you are instructed.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이 교훈을 받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로부터 전파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예수님을 믿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도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필요해요.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굳게 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고 변함이 없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걸림돌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작용이고 말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주는 유익을 뭐라고 되냐면 교훈, 책망, 바르게함이라고 했어요. 이 바르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능력이 있다. 수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correcting으로 되어 있어요. correcting. 그래서 고치게 되어서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거진 것을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능력이요 역할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원치는 않지만 잘못된 우리가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을 잘못된 믿음이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한, 바르게,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바꿔주는 것, 바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굳게 선다.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견고한 믿음의 신앙은 바로 교훈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욱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터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굳게 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수동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그냥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받은 것, 그 안에서 행하는 삶,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뿌리를 박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having been firmly rooted 이라고 되어 있죠. 세움을 being built in him, 그 안에 세움을 입게 됐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이게 수동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이루신 그런 어떤 구속적인 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잖아요. 구속해 주셨잖아요. 뿌리를 내리게 해주셨잖아요. 죽음에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하게 했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됐다. 이게 뭘까요? 저는 앞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 뿌리를 박은 자, 세움을 입은 자, 교훈을 받은 자,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자,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온 그 안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행함입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임을 7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떤 행함입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안에서 행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까지 넘치게 되면 여기 보세요. 감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정말 구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온전히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때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의 이유와 조건 없이 감사가 그때부터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새 생명 때문에,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overflowing.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사할 만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관계없이 내가 어떤 감사할 타당한 이유와 조건이 없어도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속 때문에 우리로 뿌리를 박히게 하시고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케, 교훈의 말씀대로 견고케 되어진 이 사건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의 그 교리, 어떤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아는 것, 믿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해보면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삶.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말씀의 역사예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때 비로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어떤 일이 되냐면 이 감사가 평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요.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진정 이 평강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감사 또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보는 감사.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으며 믿음에 서서 살아갈 때만이, 그 안에서 행할 때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을 때만이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